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여러분들을 느헤미야서로 모시겠는데요. 오늘은 3장 8절 말씀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절 먼저 상반절을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고 그랬는데요. 이 구절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먼저 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돌들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크다. 그것 돌 쌓고 하는데 참 사람들이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무거운 그런 돌들인데요. 대장장이들은 의자에 앉아서 작은 금덩어리들을 가지고 일하는데 익숙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조그만 거 가지고 세공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커다란 돌을 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익숙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었음에는 참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렇게 기록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참 이런 면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3장 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여기에서 향품 장사란 약사를 말하는데요. 그들은 우리가 삼킬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알약을 만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커다란 돌을 가지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에 유의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록하셨습니다. 저는 주일날 주님의 일을 하면서 힘쓰며 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죠.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귀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은지 말이죠. 너무도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죽도록 일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여럿을 알고 있죠. 정말 귀한 그러한 친구들도 많고요. 동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 자, 3장 12절로 가볼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샬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러분은 여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성 해방 운동을 목도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여성 해방 운동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도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돕겠습니다. 우리도 남자들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할로헤스의 아들 샬룸에게는 그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나와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살펴보시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또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골짜기를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천 규빗을 증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문을 말합니다. 그 문은 성의 어느 곳에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골짜기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문입니다. 이 문을 생각할 때 저는 골짜기에 죽음의 골짜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골짜기를 거닐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골짜기로 내려가면 점점 더 좁아져서 마침내 그 골짜기 문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문은 구체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겸손과 낮아짐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시련과 난관을 통과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덕성을 나타내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겸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겸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부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열매입니다. 저는 자기의 친구에게 나는 지금까지 겸손해지려고 노력했으며 마침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기억하는데요. 그때 그 친구는 나는 자네가 그 사실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물론이지 라고 또 대답을 했죠. 겸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겸손함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본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니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 이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성의 건강을 위하여 중요한 문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문들은 별로 언급되지 않는 문들이에요. 오늘날 그 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러분들 뭐 텔레비전 화면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터인데요. 통곡의 벽으로 이어지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당시에는 시온산 남쪽에 있었던 거죠. 본문을 보면 오물을 버리는 그러한 곳으로 쓰레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바울도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이 주제를 다룬 문제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할 필요를 깨달아야 합니다. 솔직한 고백은 우리가 쓰레기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3장 15절을 보실까요?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샬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저는 이 샘문이 주님께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초막절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39절에서 요한은 자기의 진술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랬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아닌가요?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샘문은 모든 신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신다는 사실과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가르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는 단순한 샘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쏟아내는 흘려보내주는 생수의 근원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장에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제 일곱 번째 문에 이르게 되는데요. 3장 26절이죠. 때에 느디님 사람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어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수문은 물을 공급하는 데 사용했던 문이죠. 그러니까 수도관을 통해서 성에 물이 공급되지만 전체적으로 공급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물들은 이 수문을 통해서 이 운반이 되었죠. 제가 좀 전에 수도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운하 같은 걸 말해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공급이 되는 것이죠. 수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러므로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본서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에스라가 바로 여기에서 강단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에스라가 수문의 강단을 세우고 말씀을 읽었어요. 그가 선택한 장소는 우연이 아니라 상징적인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을 통하여 물로 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상징한다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요? 깨끗하였으니.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수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말씀의 물로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하여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물이 필요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수문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수문은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수문은 전혀 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죠.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찬송 전에 계속 살펴본 것이 사람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문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었죠. 찬송 전에 바로 살펴본 것이 이 물이 드나다니는 이 수문이었습니다. 바로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이야기하려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 할까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변증적인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거 말입니다. 그러나요, 그런 거 배우고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굳이 내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전하면, 그냥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저는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경이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보잘것없는 그런 뭐 조그만 목사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성경을 전하게 되면 그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 변한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형성되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처음으로 이 목회 이렇게 시작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교훈들 중에 지금도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러분의 뒤뜰에 있는 바구니 속에 사자를 넣어두는 것과 같다. 여러분은 이웃에 있는 고양이로부터 그 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위병을 둘 필요가 없다. 그저 문만 열면 그 사자가 스스로 알아서 고양이들을 처리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해결하시는 것을 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3장 28절을 보실까요? 마음은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말은 여러분 전사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 아닌가요? 스가랴서 1장 8절을 보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얼룩말, 뭐 얼룩얼룩한 말, 그리고 백마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6장 4절에도 보면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러한 상징적인 말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이죠. 그 짐승을 탔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귀는 임금이 타는 짐승입니다. 당시에 나귀는 보잘것없는 짐승으로 간주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전쟁이 있을 때만 말을 탔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마문은 오늘날 신자들이 병사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위대한 진리는 그 책에 처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후반부에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고요. 4장 1절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으나 우리의 발은 우리가 걸어다니어야만 하는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전투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영적 전투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라. 참,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가 점점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주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도 동일한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내게 광대하고 공유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 원수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후원해야 할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성경 공부 사역을 아주 호되게 비판을 합니다. 많은 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반대를 받을 수 있고요.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유일한 무기인 말씀의 무기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젊은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는 신자로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날 싸우고 있지 않다면 주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편에 선다면 누군가 깎아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3장 29절을 보실까요? 그 다음은 인멸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증수하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증수하고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와 흥분을 갖게 하는 동문입니다. 이 문은 분명히 그 성 동쪽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문은 아침에 맨 먼저 열리는 문이거든요. 현대 예루살렘에는 동쪽 문이 사실 지금은 닫혀 있어요. 그 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셨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쪽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동문으로 통과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이 성벽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황금문을 통하여 들어가시리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문이 잠겨있지만 아침마다 맨 먼저 열리는 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파수꾼들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성벽에 서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른 아침 파수꾼이 동문 주변에 와서 맨 처음으로 지평선에서 날이 밝아오는 광경을 봅니다. 아마도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원수들이 나타날 것을 두려워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렇게 묻죠.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직 끝나지 않았는가? 별일 없었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파수꾼이 대답을 합니다. 아직도 바깥에는 어둡지만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동쪽의 지평이 이렇게 열리면서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게 되죠. 마침내 파수꾼들은 신호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빛이 보인다. 원수들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안심하고 활동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서 동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 성에 커다란 안도감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인 우리들은 동문에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평선에 불빛이 보이고 머지않아 태양이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는 빛나는 새벽별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소위 휴거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끌어올리다는 표현은 헬라어 하르파조 그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이 휴거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언학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자기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가느다란 불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휴거의 때를 암시하는 날짜를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뭐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벌써 92년도에 가짜인 것이 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요? 사실은 모르죠. 이게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주님의 오신 후에 교회의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문에서 이 어두워진 오늘날 함께 모여야 할 의미를 찾아야만 합니다. 조그마한 불빛이 보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로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a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